출애굽기 33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눈을 들어 바라보면 온 세상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한 일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주 공간에도 그러하고 작은 우주라고 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지각을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일을 마칠 때가 되면 누구나가 다 아쉬운 마음을 갖게 마련입니다. 어느 조그만 시골에서 평생을 농촌 목회에 올인하신 목사님이 정년 은퇴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5년 전에 농촌 목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제가 은퇴하기까지 이 마을 주민 절반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기도해 왔는데 70세 정년이 돼서 그 시간이 돼서도 목표 달성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못내 아쉬운 표정으로 여운을 남기는 듯 하시는 말씀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렇게 됐다고 토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새해 들어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통해 격려를 받으시면서 영적인 목표도 세우시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목표를 품으신 줄로 생각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게 마련입니다. 학생은 성적에 대한 목표가 있을 것이고 수험생은 합격하기 위한 목표가 있을 것이고 또 생산업자나 사업가들은 연 매출에 대한 이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표가 있는데 여러분 금년이 끝날 무렵에 가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우리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금년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 생애가 끝날 그런 무렵에 다가갔는데 나는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 나는 너무나 부족해. 이런 생각을 우리가 스스로 가지게 될 때 아마도 우리는 굉장히 아쉽고 섭섭하고 또 부끄러워서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가장 아쉬운 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은 아마 모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가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사명이었고 또 하나는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사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위해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면서 성막을 만들게 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지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끝날 때 가서 보니까 모세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는 이 인도해 드리는 사명은 잘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모세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요단강이 넘어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을 쭉 한번 바라보고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모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모세가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까지 인도해 간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주신 두 가지 사명 중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명인 가나안 땅에 저들을 인도해 드리는 일을 해내지 못했으니까 모세의 인생은 실패가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했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 34장을 보시게 되면 참 다행스럽고 놀랍게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는 못했지만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대단한 찬사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러분 모세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 적이 없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모세가 최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면하여 아시던 최고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출애굽하고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일을 맡겼는데 그래 하나밖에 못해서 넌 부족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긴 일을 모세는 참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여기에서 안심이 되고 희망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부족해서 내가 금년도 말에 가서 이루지 못한 게 많고 내 인생 끝에 가서 아쉬운 게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낙심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형편하다고 형편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평가도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이 가나안 입성을 하지 못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최고로 평가해 주실까? 여러분, 모세가 이런 찬사를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걸 발견해서 우리도 감당해야만 되겠는데 이게 오늘 함께 생각하는 설교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행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는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뭘 향해 행진을 했나?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행진을 했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행진, 바로 그것이 정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대대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온 이후부터 다 가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얻어야 할 땅은 가나안이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가나안.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는 달랐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 역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모세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행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를 모세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나가기를 원했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모세가 장막을 하나 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장막으로 나아가는데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다 그 장막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장막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면서 두 손을 높이 쳐들고 나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행진이었습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을 향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은혜 받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행진해 나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이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따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을까요? 여기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마치 친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하며 말씀을 나누는 것을 오늘 11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야호 하고 외쳐야 들릴 듯 말 듯한 그런 먼 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야. 바로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 마치 친한 친구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나누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뉴저지 한인교회 성도들이 이 소원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과 내 친구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 가까이 가서 속삭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 향한 행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 이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평생 동안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려서 40년 궁궐에서 살던 기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나이 80이 되기까지 40년 동안 그 사는 그 시간 동안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나간다든가 하나님을 만난다든가 하나님을 체험한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흘러 80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이 다 죽었고 고모까지 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나이 80이 되기까지 그의 마음은 애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그는 애굽의 왕자였지 않습니까? 자나깨나 애굽의 영광을 꿈꾸고 그리고 강제 노역에 허덕이는 동족들을 생각하면 아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곤 했을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가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의 눈은 언제나 애굽 방향을 바라보고 앉아서 막연하게나마 그래도 내가 왕자인데 누군가가 날 기억하고 있을지는 몰라, 날 찾을지도 몰라, 이런 허망한 기대를 가지고 애굽 방향 저 멀리 그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애굽을 향한 거였단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렙산 근처에서 양떼를 먹이던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 타는 그 이상한 광경을 보기 위해서 가까이 왔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이후에는 이 모세의 마음이 이전처럼 애굽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깨우쳐주시고 그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습니다. 애굽은 내가 사랑할 나라가 아니다. 애굽은 네가 그리워하거나 찾아가야만 하는 땅이 아니다. 애굽은 빨리 벗어나야 할 땅, 떠나야 할 땅이다. 너의 동족들을 이끌고 그 애굽에서 미련 없이 너는 떠나야 된다. 너는 더 이상 애굽을 향해서 마음을 두지 말고 나를 향하여 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그 다음부터 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바른 영혼의 행진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이 불쌍한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분이 나같이 연약한 부족한 존재를 그 주역이 되도록 불러 세워주셨으니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제 살아갈 이유가 그에게 생겼고 그 이유를 품는 순간 그는 아침 저녁 밤낮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의 나이 120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까지 40년을 그는 날마다 더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과 대면할 정도로 가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모세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만큼 황홀한 시간은 그에게 없었던 걸로 압니다. 얼마나 황홀한 시간이었을까요?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100%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던 그때 아마 그는 너무도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더니 그 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도 하나님으로 인한 광채가 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영혼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런 기쁨,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모세에게 가장 익숙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미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때가 되어서 시간이 돼서 출근하시거나 혹은 가정에서 어디에 쓰는지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에 계속 여러분의 마음에 묵상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절들을 가슴속으로 읊조리면서 여러분 살아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수시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모세는 수시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이 모세의 그 부르짖음에 다 응답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여러분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면 저녁 무렵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심장이 박동하는 것을 보니 내가 살아있는데 내 영혼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께 이 저녁 이 밤도 드리면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가지만 꿈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활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평생 계속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거룩한 행진을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다보내지도 못하고 모세 자신도 여러 번 들어가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켜서 최고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나왔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최고라고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행진할 때 얻게 되는 영적 유익이 얼마나 큰지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 얼마 전에 어느 선교사님께서 쓰신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저도 비행기 여행을 하고 왔지만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런데 이 비행기가 발명된 지는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선박의 역사는 그 예수님 오신 그 시대보다도 훨씬 더 전시대니까 4천년, 5천년 전으로 그 역사를 올라가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항공기는 1903년도에 라이트 형제가 최초의 동력 비행기를 발명했으니까 비행기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아주 옛날이라고 해본들 불과 120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비행기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때 초창기에 비행기는 그 뼈대를 나무로 만들고 몸체는 이제 천으로 엉성하게 씌워진 그런 조잡한 비행기를 만든 그런 시절에 어떤 비행사가 그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렇게 위태위태하지만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날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뒤돌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되어 있는 동안에 쥐 한 마리가 숨어 들어와가지고 지금 같이 날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얌전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비행기 뼈대, 이 나무 뼈대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이 착륙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 큰일이지 않습니까? 이 뼈대가 버텨주는 그 힘의 균형이라도 이러면 부스러지게 될 때인데 아 부스러지는 시간이 되면 곤두박질치게 될 거 아닙니까?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조종사는 그 순간 이 비행기 고도를 높여서 확 그냥 하늘로 이렇게 높이 날아올랐다는 겁니다. 이유인즉 이 땅 속에 살기도 하는 이 설치류들은 급격한 상승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쥐는 죽었고 비행기는 안전하게 착륙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비행 전문가나 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걸 읽으면서 이런 마음속에 감동이 왔어요. 높이 날아오르니까 그 쥐라고 하는 적이 죽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높이 날아오르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영적인 원수들이 다 죽어 없어지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가까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제대로 체험했던 분이 그 유명한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교부 아닙니까? 이분은 수사학 교수로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명성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 무슨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하는 이런 생각은 깊이 깊이 했지만은 현실 속에 있는 그의 내면은 썩을 대로 썩어서 아주 더러운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대체 내 속 깊이 어떤 악이 박혀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도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속에 있는 이 악을 어떻게 제거해 버릴 수가 있을까? 이 어거스틴은 많은 고심을 하면서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널리 퍼져져 있었던 만이교를 그는 9년 동안이나 깊이 심취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만이교의 이원론은 그 속에 있는 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의 그 내적 고통을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는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이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요. 선과 악, 그리고 빛과 어둠, 이것이 몽땅 다 같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선이신 하나님, 그분께로 가까이 가기만 하면은 악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주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칠흑같이 캄캄한 방이 있다고 할 때에 너무너무 어둡지만은 아 누가 불이라도 하나 탁 키면은 어둠이 그 순간 다 사라지지 않겠어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있는 것이지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선이 있으면 악이 없어지는 거다. 그러면 그 선이 누구시며 빛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그분이 선 자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점점점 밝아지면서 내 안의 어둠은 점점 사라져 없어질 것이고 선이신 하나님 그 안으로 내가 쏙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면 내 안에 있던 악은 다 녹아서 없어진다고 하는 이 원리를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다를 것이 없어요. 이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게 여러분 간단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바로의 그 왕의 막강한 군사력이 있었고 바로 왕의 그 완고한 고집 그걸 꺾기가 그렇게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은 백성들이 시시때때로 사사건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나중에는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이 모세를 쳐 죽이고자 할 그만큼 험악한 분위기가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같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이 누이 미리암, 형 아론이 모세에게 도전을 했어요.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면 너만 지도자냐 그러면서 아, 누님과 형님이 괴롭히는데 아마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도 수시로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저절로 된 것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는 온갖 고통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분노, 원망, 견디기 힘든 괴로움 이거 다 어떻게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자신이 발걸음이 닿아야 될 그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도착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그 자리에 도착하게 됐는지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그가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분노를 삭혀주셨고 하나님께 가까이 갔더니 그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이 힘들어하는 그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셨고 그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서 굳게 세워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목적지 가나안을 향해 나가시게 될 때에 우리가 지금 2023년 새해를 맞이하게 됐지만은 가실 때 많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실패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남모르게 아플 때도 있을 것이고 시기와 질투를 당할 때도 있을 것이고 막 괴롭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문제가 우리를 찔러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극복하시겠어요? 하나님께로 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행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분노도 삭혀주시고 내 속에 있는 고통도 씻은 듯이 없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잘못된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바로 잡아주시고 온갖 더러운 것들 다 녹여서 다 사그라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저도 여태껏 목회하면서 어떤 땐 화가 나는 날도 있고 어떤 때는 막 낙심되기도 하는 그런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건 뭐 우리 가족들을 소집해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말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아내한테 다 말을 하겠어요? 제가 처리가 없었을 때는요, 친구 목사님들한테 말한 적도 있어요. 친구 목사님들한테, 야, 요새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이러면은, 아이, 친구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어쨌든 거야. 요새 말이야. 그러면서, 아, 우리끼리 서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됐나요? 여러분, 해결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만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수없이도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행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활동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미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칭찬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평가 기준이 다르시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었어, 얼마나 수확했어, 얻지 못했나?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가나안에 못 가서, 아예 형편없구만.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평가의 기준이 다르십니다. 가나안에 도착했는지 그 여부를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가까이 행진해 왔는지 그걸 보고 성공인지 실패인지 하나님은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그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결과를 보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과정 속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 그걸 보고 평가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한다고 할 것이면은 금년도 2023년도 끝에 가서 우리가 혹시 내가 목표한 곳에 미달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일 365일을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간다고 할 것이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잘 살았노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80, 90 평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손에 든 것도 별것이 없고 그저 죄송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했지만 매일같이 하나님을 향해 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다 알아. 내가 뭐라고 하냐? 너 야단 안 친다. 네가 매일같이 날 향해 왔기 때문에 너 수고 많이 했어. 아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서 낮이나 밤이나 날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향해 행진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이 이거지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함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지요. 중간 과정이야 뭐 이렇든 저렇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목적을 이루고 목적지에만 도착하면 성공이라고. 꽁 잡는 게 매라고. 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뭐로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설령 목적지에 도달은 못하더라도 그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향해 나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뉴저지 한인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다 하나님을 향해 행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행진하다가 저희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가서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속삭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모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물질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도 바칩니다. 바치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풍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권능과 축복으로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크게 주님을 섬기고 더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세상을 섬기는 좋은 열매를 맺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비드의 위험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출타한 성도, 병약한 성도, 그리고 연약한 성도, 연로한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들에게 영육간에 아울러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하는 성도들과 주의 몸 되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